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람의 몸은 피곤하고 힘들수록 움츠려든다고 합니다. 혹시 거울에 비친 내 등이 유독 굽어 보인다면 지금 바로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배에 힘을 딱 주고 기지개를 켜듯이 두 팔을 높이 올려보는 거예요. 오늘도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신진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고민이 기다리고 있는지 먼저 사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또 성격도 털털해서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대학에서 만난 선배와 꽤 오랫동안 연애했는데요. 남자친구 집안에서 제 친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둘 사이는 끝날 줄 알았는데 남자친구가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혼하게 됐죠. 친구는 결혼한 뒤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을 보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늘 조급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반찬을 가져다 준다는 명목으로 언제 집으로 들이닥칠지 몰라서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한 지 한참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 친구를 달가워하지 않았고 괴롭히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 꿋꿋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친구가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몰라보게 힐쓱해져 있었습니다. 남편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친구의 남편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친구는 남편에게 상관녀와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했다는데요. 하지만 그 뒤로 친구의 남편은 가출했다라고 합니다. 아이의 연락도 받지 않아서 친구와 아이 모두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친구의 남편은 기존에 주던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자리를 구했고 또다시 3, 4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남편이 뜬금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는 별거 기간이 길어서 이대로 이혼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옆에서 친구를 보고 있기에 너무 안타깝습니다. 친구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네, 사연을 보니까 사연자 친구분의 남편이 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의 이혼 제도는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자에게만 이혼 청구권을 인정하는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다면 유책 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파탄주의를 택하는 나라도 많죠.
네. 우리나라가 여전히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지만 파탄주의에 대한 논란도 상당합니다.
네.
다른 나라들의 경우 처음에는 우리나라처럼 유책주의를 택했지만 현재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파탄주의로 전환되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친구분의 경우 남편과 별거한 기간이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될까 봐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친구분은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까요?
네. 사연자님의 친구분과 같은 경우 상대방의 유책 사유가 있지만 별거 기간이 길다 보니 유책성이 희석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네.
단순히 유책 사유만을 입증하기보다 별거 기간 동안 부부관계 회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판례가 나온 것도 있죠. 이 판례도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판례는 유책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라던가 네.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일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기가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로 같은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네. 이런 판례가 나온 이후에 유책 배우자가 일부러 별거 기간을 늘려서 이혼을 청구하는 사례도 좀 있지요?
네. 사실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없어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라던가 네. 본인이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이처럼 별거 기간을 최대한으로 늘린 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사실 너무 괘씸하죠.
그렇죠.
그러나 앞서 판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특히 법원은 혼인 계속 의사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면서 혼인 계속 의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혼인 계속 의사를 인정하려면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 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 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네.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경우 상대방이 돌아오라고 하는 문자나 연락을 꾸준히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므로 이 부분을 꼭 주의하길 바라고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부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시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사연자분은 지금 당장은 이혼을 뭐 생각하시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친구분은 남편에게 각서를 작성하게 했고 또 시어머님한테 괴롭힘도 당해왔는데요.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자료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우선 친구분이 받아둔 각서가 있어서 당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시어머님의 괴롭힘과 관련된 자료도 있다면 위자료는 청구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남편이 가출한 후에 상간녀와 계속 관계를 이어간 경우 이러한 자료까지 있다면 위자료 청구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을 보면 이 친구분은 남편과 장기간 별거하면서 생활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못 받은 생활비나 양육비 이혼소송 진행하면서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사연을 보니 친구분께서 최소한의 양육비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신 것 같습니다.
네.
본래 비양육자는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관련하여 일부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데요. 만약 친구분께서 이혼소송에서 이혼에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책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연을 보면 친구분은 남편에게 유책 사유가 있지만 부부가 오랫동안 별거를 했다 보니까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별거 기간 동안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소명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지 자료도 미리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신진희 변호사 사연 보내시는 방법 알려주세요.
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상담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연락 받으실 전화번호도 함께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진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2017년 A씨에게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이혼한 B씨가 수차례 A씨와 아이들 집에 찾아가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일이 있는데요. 1심과 2심은 B씨의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형이 무겁다고 불복했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20일 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에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는데요. 이번 판결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꽤 지났습니다. 이 사건 재판의 쟁점은 피해자가 실제로 불안과 공포를 느껴야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는지였는데요. 전 남편인 B씨는 H기 단순히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거나 초인종을 누르거나 자녀들만 있을 때 부탁해서 집안에 들어간 행위로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지 않았을 거라고 하면서 혐의 일부를 무죄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불안과 공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행동을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또 개별 행위 자체는 비교적 가볍더라도 행위가 반복이 될 경우 공포심이 비약적으로 증폭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스토킹 범죄로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현실적인 피해가 일어나야만 스토킹 행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해악을 고지해서 피해자가 의미를 인식하면 그 죄가 성립하는 협박과 같은 위헌범 성격으로 본 겁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스토킹 범죄가 폭넓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엘튼 존의 굿바이 옐로우 브릭 로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 Who ain't got a penny, sniffing for tip is like you.